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냐 생각해보니까 미래 통일 시대에 그 통일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력들, 토지력들이 지금의 청소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하나 되는 통일 시대의 주역들. 이 시대 한국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한 탈북자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지요.
두 마디로 표현하면
땡큐.
혈혈단신 혼자가 되어 찾아온 한국이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에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한다는 이 사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 늘 해외 나가면 뭐 미국 가도 그래, 일본 가도 그래, 뭐 제가 뭐 말레이시아, 뭐 대만 뭐 많이 다녀봤지만은 뭐 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좋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도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죠.
두고 온 가족과 고향의 친구들에게도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느낌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탈북자 박광일 씨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네, 저는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24년간을 살다가 지난 1998년 10월에 북한을 떠나서 2001년 3월에 캄보디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지금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로 또 세베이키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39살의 박광일 씨.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북한인권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오늘 나온 거는 정부가 탈북동포들에 대한 정확한 개선안을 내놔라.
한국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탈북자들의 대변가로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남북한에 교사했던 분들, 여기서 또 교사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 앉아서 통일에 대비한 그런 통일 용어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뭐 남북과 북한은 보면
북한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교사로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남북 교육계 전문가의 일원으로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남북한 청소년들, 북한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온 북한에 탈주민 뭐 청소년들, 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 함께 북한 인권 그리고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도 하고 활동도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전쟁의 역사도 북한도 잘 모르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민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며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통일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남북한이 통일이 됐는데 그 통일의 바람직한 모습이 뭘까? 통일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북한도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와 있는 2만 5천 명의 탈북 주민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자기의 물론 뭐 사회 정착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있겠지만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 그 통일로 가는 문제지 않겠지.
27살 나이에 한국에 첫 발을 디뎠던 13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날이 3월 16일. 저 그래도 김포공항 세대예요. 그때 인천공항이 개장 안 했어요.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기 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박광일 씨는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자동차길 올림픽 대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새벽에 내렸어요. 6시인가 그때 내려서 한참 출근할 때 보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정말 살아있다, 여기는. 막 차들이 막 밀리고 막 긁지 않아요. 팔팔 막 저쪽 건너편에 뭐 저 강변 뭐 해가지고 뭐 차들 다니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이게 천국이냐, 뭐 소위 말하면 이게 선교사님이 말하던 천국이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를 끝없는 자동차의 행렬. 도로를 빽빽히 메운 수많은 자동차에도 놀랐지만 그 행렬에서 느껴지는 활기에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북한은 뭐 도로에 차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딱 대비가 되는.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고 지도자의 하사품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고위층 자제들과 어울리기도 했던 박광일 씨의 눈에 서울의 첫인상은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살아있다. 뭔가 이게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광일 씨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탈북을 했고 또 만신창이의 몸이 되어 혼자 한국을 찾게 된 것일까요? 북한 사람 박광일을 한국 사람으로 살게 했던 그 이유를 찾아서 다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희도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좀 늦게 북한에 갔죠. 70년대 초에 갔으니까 저희 둘째 누이까지는 일본에서 나고 제 소누이 누이부터 북송해서 북한에서 났죠.
박광일 씨의 부모님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온 일본 동포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조선 사람. 이 북송선만 타면 자식들에게만은 그런 고생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었던 조부모님이 큰아들인 광일 씨의 부모님과 함께 만경봉호를 탔습니다.
너무 민족적 멸시가 심하니까. 예, 그런데 저희 할머니 남동생이 그때 그 조총련에 있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 와서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유혹하는 거지. 뭐 북한 가면 지상 낙원이고 뭐 어쩌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는데 다른 저희 할아버지가 다른 거나 안 듣던데 밀적 멸시가 없다. 이 말 한마디에 저희 할아버지가 귀국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북한에 도착한 뒤 모든 상황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무것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마련해갔던 목재소를 팔아 준비한 새 삶의 미천.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그 돈을 다 내어놓아야 했고 북송교포라는 꼬리표를 달고 함경남도 함흥에 가족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80년대 중후까지는. 뭐 일본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그냥 북한에서 남들처럼 뭐 공급하는 거 뭐 받아 먹으면서 살고.
그러던 어느 날 박광일 씨의 가족에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87년도인가 일본에서 가네마르싱이라고 여당 부총재인가 했어요. 중요한 그 양반이 북한에 오면서 때부터 뭐 일본하고 뭐 북한하고 뭐 적십자 교류가 되고 뭐 한참 시작할 때.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에 긴장이 오가던 북한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적십자사를 통한 수교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던 때, 일본에 남아 있던 박광일 씨의 작은 아버지가 가족을 찾는다는 소식에 들려왔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지금 일본 계세요. 일본 계신데 그 처가가 또 일본 여자, 일본 여자인데 일본의 명문 가문이래요. 그래서 그때 일본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북한 적십자에 우려낸 거죠. 우리 가족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걸
당 간부들이 하루가 바쁘게 박광일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방문하는 작은 아버지 부부와 고모가 도착하기에 앞서 집도 바뀌고 세간 살림도 바뀌고 한바탕 집안이 난리를 치렀지만 가족들의 초라한 행색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뭐 북한에서 잘해주는데 이 양반도 보면 완전 거지진 게 산 거니. 그래서 이 작은 고모는 와서 갈 때까지 울다 갔다니까. 뭐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갔고 마지막 갈 때는 뭐 고모부 자군 아버지, 겨우 숙모 네 분이 와서 그냥 갈 때는 그냥 뭐 정말 뭐 옷 한 벌씩만 입고 가고, 뭐 지갑 빡빡 털고 뭐. 근데 최고 웃기는 게 평양에 갔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의 방문으로 광일 씨 집의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평양 구경을 해봤고,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외화상점에서 음식도 먹어봤고, 작은아버지가 일본에서 보내온 큰 돈 덕에 당간부들도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기막힌 일도 생겼습니다.
16 그때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제가. 저는 정신이 없은 거죠. 갑자기 피니까. 그래서 또 재밌는 게 그때 뭐 북한에서 이렇게 여기서 고층 아파트 한 14층짜리 아파트를 짓다가 자재가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보면 이런 시마다 시 건설대라고 있죠. 시 도시 건설대. 그러니까 도시 건설대 당비서하고 시당 책임비서하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뭐냐, 돈을 달라 꺼달라는 거예요. 줘야 되니까, 아파트를 줘야 되니까.
아파트 건설의 성과는 각 지역 책임자들이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중단된 공사를 위해서는 광일 씨 집에 돈이 꼭 필요했을 터, 당간부들의 간곡한 요청에 광일 씨 아버지는 은행에 넣어둬도 찾았을 수 없었던 돈을 빌려줬고, 그 대가로 1년 뒤에 아파트 네 채를 가진 부자가 됐습니다.
아, 근데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 그렇게 하면서 좀 뇌물을 바치라는 게. 참 북한은 권력이라는 게 없으면 차라리 평백성으로 살던가, 아니면 돈은 정말 아무 쓸모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면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참 그런 걸 많이.
돈이 있으니 바라지도 않던 일들이 술술 풀렸습니다. 북한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평양 김영직 사범대학에 들어가 역사를 전공했고, 고향 함흥으로 돌아와 고등학교에 교원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건너간 북송 제1교포의 집안에서는 꿈도 못 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뭐 고등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제가 98년도에 7월이죠. 7월에 제가 뭐 집에 뭐 돈이 많으니까 뭐 V탈기계도 뭐 그러다 나니까 뭐 비디오도 많이 보고 그러다가 모래시계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모래시계. 1995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비전 드라마 모래시계의 녹화 테이프가 함흥 장사꾼들 손에 거쳐 들어왔습니다.
이게 북한도 암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파는 애들이 있어요. 전문.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V탈 기계 있는 집을 이렇게 다 또 명단을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뭐 술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뭐 토요일 되면 뭐 함흥에 뭐 외화식당이라고 외화돈 쓰는 데가 있거든. 뭐 거기 가면 꼭 걔네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화상점이나 외화식당 그런 데 앞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화, 일본 영화, 홍콩 영화는 숱하게 봤지만 한국 남조선 영상물은 처음이었던 박광일 씨.
박동무 해가지고, 아이고 웬일이냐고 하니까, 아, 진짜 재밌는 녹화 테이프가 있대요. 개당 20불이라는, 20불씩 내라는. 아까 모래시계니까 비싼 거지 결국은.
쌀 180kg을 살 수 있었던 돈, 한 편에 미화 20달러씩 100달러를 주고 다섯 편을 샀던 모래시계가 박광일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보이부도 아니고 비사이즈 그룹바. 비사이즈 그룹바 애들이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주황당에 직보를, 그러니까 일일 보고를 해버립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박광일 씨의 이야기 다음 주의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